독서는 삼독입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그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신영복 교수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는 첫날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해 첫날 좋은 고전을 읽고 만남과 성찰을 쌓아가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찬란한 일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2014년 말띠의 해가 밝혔습니다. 갑오년.
그렇군요. 해피뉴이어.
해피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진영 씨는 새해 첫날 뭐 하셨어요?
새해 첫날 그냥 떡국 먹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잖아요. 어디 왔는지.
어디 왔는지라뇨?
친정이 있어야죠. 갈 곳이 친정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
떡국 먹으면 또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뭘 겸허하게 받아들이?
그 왜 있잖아요. 이제는 싫어. 나 떡국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한 살 안 먹는 거잖아.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이제는 그냥 어머니한테 주세요. 그냥. 예. 밥도 좋습니다. 주시고요. 이러면서 그래요. 먹고 왔죠.
새해 첫날에는 보통 이렇게 뭐 산에도 가고 네. 바다에도 가고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기원도 하죠.
그렇죠.
새해 계획 여러분들 어떻게 세우셨는지 너무 무리한 계획보다는 네. 지난해보다 한 10%만 나아졌으면 좋겠다.
저도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복되고 소중하죠. 고전 읽기 참여하시려면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안내해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네.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온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E.H. 칸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나누는 대화다. 2014년 고전 읽기의 첫 번째 주제가 역사입니다. 역사.
네. 역사라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머리부터 아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시험 보려고 달달달달 외워야 했던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네. 고전 읽기의 역사는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 말랑말랑하고 흡수하기 쉬운 이야기 역사입니다. 1월 역사라는 주제로 한 달간 다룰 책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몽인의 어우야담으로 시작해서요. 중국의 역사소설 열국지 그리고 고대 영국의 전설적 영웅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볼 겁니다.
와, 1월부터 네. 굉장히 좀 세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저만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아니, 저도 물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부담이 너무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네,
이제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보니까 여러분 공부
알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이러면 네.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쪽지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쪽지라도 시험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부터 읽을 첫 번째 책은 유몽인의 어우 야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우 야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유몽인의 어우 야담, 유몽인의 어우 야담 이러면서 막 빽빽이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외웠던 그래요. 그런 책인데. 아유, 정작 책을 펴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은 딱 들지 않았어.
그게
절대
이제 좀
들지 않았어요.
어떤 시험의 네. 예, 문제라고나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주관식 아니 주입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렇죠.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읽어봤어요.
그래요?
야, 이 유몽인 선생 정말 입담 좋은 할아버지를 만난 느낌입니다.
아.
설화 문학의 백미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야기 보따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먼저 야담이 어떤 책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실게요. 야담 왠지 읽기 싫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야담은요. 조선 광해군 때 어우당 유몽인이 지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입니다. 유몽인이 어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써낸 책인데요. 왕실 사대부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정사에는 기록될 수 없었던 야사, 즉 저작거리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사의 반대라는 말이라고 네. 해서 야사죠. 뭐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야한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없다고 합니다.
네, 등장인물을 보면은 황희, 이순신, 김시습 등 위인부터 시작해서 네. 뭐 기생, 해녀, 나무꾼, 스님, 광대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소재도 다양하죠. 네. 신선과 귀신, 도깨비 이야기, 음식 이야기, 또 동물의 세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 뺨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원래 어우야담은 인륜, 종교, 그리고 학예, 사회, 만물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사흘 안에 이 방대한 양을 다루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같은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골라서 간추려봤습니다. 어우야담을 읽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 유몽이는 광해군의 어사였어요. 그래서 전국 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임진왜란이라는 비극 속에서 사람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전쟁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도적이 되고 그 와중에도 탐관오리들은 큰 비리로 배를 불리고 어우야담의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당시의 사회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예, 그냥 잠깐만 들었을 뿐인데도 네. 슬프네요.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은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 네.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탁월함이 높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기대되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퀴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조선 명종 때 권력과 재력을 독점하여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윤원형, 2번 정난정.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정왕후의 동생이고요. 네, 힌트는 문정왕후는 윤 씨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우야담에 실린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가족을 헤어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가 탈출하거나 군대를 따라가거나 중국으로 갔다가 헤어진 가족과 극적으로 만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번에 읽어드릴 이야기는 유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명나라 관원인 유해는 우리나라 진주사랍니다. 그는 본래 성명이 신민이고 아버지는 신응창으로 선비다. 신씨는 우리나라 큰 성씨로 신씨 중에 현달한 관리가 많았다. 만력 21년 1593년에 진주에 외변이 일어나 그의 일가 아홉 사람이 어지럽게 노략질당했다. 당시 유해의 나이는 11살로 제독 유정의 군대에 들어가게 됐다. 명나라 장수인 유정은 그를 가엾게 여겨 군중에 두고 보살펴 주었다. 왜구가 물러나자 그는 유정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 그 집의 일꾼이 되었다. 성씨도 유정의 성씨를 따르고 이름을 고쳐 유해라고 하였다. 유해는 유정을 따라 섬땅의 도적 양응룡을 토벌하면서 공훈을 세워 천총, 유격 등의 관직을 지냈다. 1618년 누르하치가 요광 지역을 두루 노략질하자 유정은 대군을 거느리고 요좌 진강에 진군하였다. 유해는 청하보에서 오랑캐를 공격했는데 전세가 불리해져 관직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유정의 군대에 속해 있었다. 우리나라의 이귀 신수울과 서신을 통하였으니 곧 같은 성씨였다. 회신받은 편지를 통해 아버지 응창이 이번에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는 유정에게 차관 사신으로 조선에 가서 부모를 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평안도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읍의 수령들에게 예의를 지켜 공손히 대하고 행실을 삼갔다. 객사를 사양하여 거처하지 않고 개인 집으로 옮겨 머물렀다. 서울에 와서는 도성의 남문밖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걸어서 태평관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예물을 보내면 반드시 탁상 위에 올려놓고 뜰로 내려가 사배하여 우리나라 신화와 똑같은 예를 올렸다. 진주에 내려가 아버지를 뵙겠다고 애걸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진주에 공문을 보내 아버지로 하여금 영마를 타고 올라오게 해서 서로 만나게 해주었다. 당초에 일가 아홉 사람이 모두 노략질을 당해 서로 생사를 알지 못했는데 당시 여섯 살이었던 그의 동생은 일본에 들어가 의약 처방법을 배워 병을 치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 아버지가 인근 고을에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이 백금의 돈을 주어 풀려나도록 하였다. 같은 해에 나라에서 우리 백성을 본토로 쇄환하게 되자 동생과 아버지가 함께 돌아왔다. 이에 이르러 유해와 서울에서 서로 만나게 되니 이때 유해의 나이가 37살이었다. 부자가 모두 옛 모습이 아니었는데 신흥창은 유해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유해만이 신흥창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진실로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었고 그 아우와는 둘 다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때 유해가 어렸을 때 잘못하여 기와 조각으로 동생의 눈가에 상처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으려나 하고 물어보니 과연 그 흔적이 있기에 부자 세 사람이 서로 붙들고 통곡을 하였다. 유해는 지나오는 길에 얻었던 예물과 피해백 그리고 임금이 하사한 것들을 모두 그 아버지에게 드렸다. 또 타고 왔던 푸른색 나귀도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말하였다. 이 나귀는 하루에 사흘 길을 갈 수 있으니 고향에 왜구가 이르거든 이 나귀를 타고 피하십시오. 임금 또한 신흥창에게 육품의 군죽을 제수하여 위로하자 유해는 왕명을 받고 사배한 뒤 머리를 다섯 번 조아리면서 은혜에 감사드렸다. 신흥창은 시를 지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유해에게 주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아홉 가족 각기 뿔뿔이 흩어져 곳곳에서 그리워하며 곳곳에서 슬퍼했네. 곳곳에 흩어졌다 이제야 만났는데 여섯 사람이 있는 곳은 알 수가 없구나. 부자가 통곡하며 이별하니 듣는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다. 유해는 돌아가서 유정과 함께 오랑캐를 정벌하다가 전사하였다. 네. 이야, 이거 우와. 드라마네요, 드라마.
드라마네요. 그러니까 전쟁 때 낯선 땅 명나라로 갔다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시 조선에 왔어요. 극적으로 아버지를 만났지만 만남도 잠시고 네.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서 싸우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은 유해의 이야기. 한편의 영화 같네요. 드라마 같고요.
야, 서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주민등록증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사진도 없었을 테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한 30년 넘게 만에 그러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해가 내가 어렸을 때 놀다가 기와 조각으로 동생 이마에다가 상처를 낸 게 있는데 혹시 네. 그게 있을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 사실이 확인되니까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울리고. 했다는 건데
네.
야, 이건 무슨 이산가족 상봉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조정래 소설 오하느님 또 장동건 영화 마이웨이 기억하시죠? 그 두 작품 모두 노르망디의 코리안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그 일화에서
네.
기사가 옛날에 떴다고 그래요.
네.
그 나라의 독일에서 네네. 조선인으로 일본군이 됐다가 러시아군이 됐다가 독일군이 돼서 노르망디에서 연합군 포로가 된 한 한국인 남자 이야기. 이 시대는 다르지만 유해와 노르망디의 코리안이 겹쳐서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전쟁 때문에 생이별했다가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의 스토리를 거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 홍도 가족의 이야기도 그대로 한 편의 영화인데요.
네.
여기서는 베트남도 가고요. 이미 그 시절에 다문화 가족도 나옵니다.
네.
홍도 가족 이야기는 최척전이라는 소설로도 나오는데요. 기회 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의아하다면 이 밖에도 임진왜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정스님, 이순신 장군, 의병과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네.
그중에는 농계 이야기도 있어요. 농계.
그런데 농계가 한 일이 임진왜란을 기록한 그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도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농계라는 이름을 최초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어우야담이라는 거.
네.
어우야담 아니었으면 우리 농계라는 이름 알지도 못할 뻔했어요.
이게 그래서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
어우야담이라는 이야기책을 통해서 농계가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 그 의계라고 하죠. 의기, 네네. 의기, 의로운 의기. 기생. 그래서 의기인 논계가 일본 장군을 껴안고 진주남강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와서 이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래서 진주에서는 남강 축제를 하고 논계를 기리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요.
네.
그런데 또 논계가 태어난 곳이 장수라고 그래요. 전라도. 뭐 그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또 그쪽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네.
이렇게 그 하나의 이야기가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러게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떤 경제적인 것 도움도 주고 또 풍성한 문화를 남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몽인이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왔는지
네.
또 백성들이 한 일에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얼마나 부여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윤정이 부릅니다. 약속. 임진왜란 7년 동안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야,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논밭의 70%가 폐허가 됐고요. 거기다가 전염병에 흉년까지 겹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네요.
시신이 들판에 널려 있고
우와, 끔찍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굶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었다가 탈이 나서 죽기도 하고 배고픈 도둑이 기운이 딸려서 도둑질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간 이야기도 실려 있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아이고. 소문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네,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의 생활상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제주해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국매라는 이름의 여종이 순천에서 왔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해변에 살면서 헤엄을 잘 쳐 벗들과 짝을 지어 바닷속에 들어가 전복을 따곤 했습니다. 바다 밑에 이르면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비록 쩍쩍 얼어붙는 엄동설안이라도 발가벗은 몸으로 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표주박을 차고 칼을 지니고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가슴과 배에 표주박을 대고 때때로 물 위에 떠올라 숨을 쉬는데 코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휘파람 소리 같습니다. 칼에는 방울을 매다는데 바닷속에 포악한 물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쇠붙이를 무서워하여 사람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이빨을 쩍 벌리고 다가오다가도 방울 소리를 들으면 놀라 두려워하면서 달아납니다. 내 친구 하나가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 큰 전복을 많이 따서 반드시 두 배의 값을 받고 팔았으며 관가에 바쳐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릇 전복은 따면 반드시 열 개를 채워 한 꿰미를 이루고 열 꿰미가 한 첩을 이루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관가나 개인이나 모두 사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쩍 벌리고 다가오다가 방울 소리를 듣고 물러나 달아났습니다. 친구가 이미 전복 9개를 땄으나 두려운 마음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자 그 부모가 말했습니다. 전복 하나만 더 따면 바야흐로 한 꿰미를 채울 텐데 추운 것이 두려워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래서야 관가에서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댈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이처럼 게으르니 어찌 살아가겠느냐? 친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까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무서운 것을 보아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찌 추운 것이 싫어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이 저를 게으르다고 남을 하시니 죽음인 듯 사양하겠습니까? 드디어 방울 소리를 내며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가 소용돌이치면서 물거품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끝내 나오지 못했지요. 권준이 순천 부사로 있을 때 한 어부를 바다에 들어가게 한 일이 있다. 그런데 큰 악어가 그의 옆구리를 깨물어 내장이 밖으로 나왔다. 그는 바다 밑에서 악어와 싸우다 간신히 배를 부여잡고 올라왔지만 며칠 만에 죽었다. 옛날에 또 어떤 어사가 변방을 순찰하는데 수사 장수이가 잠수부에게 전복을 따오도록 해서 소반에 가득 놓고 즐기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잠수부가 허겁지겁 돌아와서 뱃머리를 부여잡고는 올라오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웃었다. 뱃사람이 살펴보니 그의 허리 아래가 이미 물고기에 물려 떨어져 나갔는데 마치 도끼로 자른 것 같았다. 아, 바다란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어룡의 근심은 산중의 호랑이나 표범의 근심보다 심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월나라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룡을 겁주기 위해서였다. 대저 사람이 한 소반의 음식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물속에서 죽음을 무릅쓰니 저 전복을 따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전복을 따오라 시키는 저의 죄로다. 어찌 심히 가련한 일이 아니겠는가.
네. 아이고.
바다에 나타난 큰 물고기. 혹시 조스 상어 아니었을까요? 그때나
같아요,
지금이나
상어.
예, 네. 해녀분들 힘들게 일하시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이 해녀분들 앞에서는 그냥 쑥 들어가네요.
목숨 걸고 하는 물질이 네. 물질 그래도 네, 물질. 한 가족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거라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 고을 사또들이 특별 메뉴를 가져와라. 그래서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또 상에 바칠 전복을 따라 들어갔다가 악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이제 네. 이 악어가 상어죠. 아. 상어한테 물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유몽이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전복 따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따오라고 시키는 자들의 죄지.
그러게 네. 분노할 만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등 따시게 그냥 배 두드리며 사는 인간들도 있었죠. 어우야담에는 아주 탐욕스럽고 부패한 벼슬아치들에 관한 비난도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원형입니다.
윤원형.
네. 윤원형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굉장히 인기였던 드라마 매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인 천하에
멋이라
나오는
요.
네, 매야 이거 여자들 맨날 네. 싸울 때 했던 얘긴데 여인 천하에 나오는 정난정 그러니까 강수연의 대감마님 바로 그 인물 맞죠?
바로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을 네. 이덕화 씨가
맞아, 맞아.
하셨었죠. 이덕화 선배께서
예,
이 역할을 해가지고 아주 천하의 간신배, 천하의 간신배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셨는데 이 윤원영은 간신열전에도 나옵니다. 간신열전.
아, 그렇구나.
명종의 어머니이자 조선 최고의 악녀 중에 하나로 불리는 문정왕후의 동생이에요.
아.
네, 동생인데 이 문정왕후는 명종을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네.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도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불러서 예, 그 자기 대왕 대비 왕 대비전으로 불러서
네네.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사권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금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임금의 그렇죠.
임금이 말을 안 들으면 뺨을 때렸다고 그래요.
진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머.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는데 뺨을 그냥 느닷없이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상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주상이 된지 아시오? 뭐 이러면서
우와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표독한지 알겠죠?
진짜 표독 맞네요. 네,
그래서 또 명종이 마마보이예요.
아
거기서 그냥 질질질 우는 거야.
어떻게
네, 20살이 넘은 어른인데 그러면서 엄마, 엄마,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떡해.
그러면 그냥 뺨을 딱! 그러면서 주상이 누구 때문에 주상이 된지 아시오?
아, 진짜 무섭네요. 마귀 할멈 같아요. 예.
그 동생인 윤원형입니다.
네.
자, 명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 동안
네.
문정왕후의 세상이자 곧 그의 동생인 윤원영의 세상이었습니다. 윤원영의 탐욕과 매관매직에 대해서 유몽이는 어우야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원영이 병조판서를 지낼 때 어떤 무인 하나가 북도에 변장자리를 원하여 마침내 종구품 무관의 자리를 허락해 주었다. 무인은 부임한 뒤 담비가죽 수백 장을 취해 그것을 전통에 넣어 윤원영에게 보냈다. 윤원영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길.
예, 나는 화를 쏠 줄도 모르고는 화살을 어디에 쓰겠는가?
하고는 다락에 던져 두도록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인이 파직되어 돌아가면서 뵙길 청하자 윤원영은 성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무인이 말하길.
그 전에 제가 임지에 있을 때 삼가 전통을 하나 바쳤는데 한파께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화를 쏠 줄 모르는데 화살을 어디에 쓰겠는가? 다락 위에 버려두었네.
전통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지 않으셨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윤원영은 비로소 의아한 생각이 들어 시비에게 명하여 그것을 가져오도록 했다. 열쇠로 열자마자 담비 가죽이 솟구쳐 나와 대들보까지 튀어오른 뒤 자리 앞에 흩어졌다. 대개 털이 부드러운 담비 가죽을 통 안에 눌러놓고 억지로 뚜껑을 닫았던 까닭에 뚜껑을 열자마자 저절로 솟구쳐 오른 것이다. 윤원영은 매우 놀라며 기뻐하고는 즉시 풍요한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했다. 윤원영이 권세를 잃은 뒤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빌려 잠시 거처했는데 벽에 뒤집어 발라진 종이를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벼 300석과 대선 한 척을 함께 바친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음이 대개 이 같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윤원영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누에고치 수백 근을 납품하고 참봉벼수를 구했다. 윤원영은 정물을 보느라 피곤하여 졸았는데 난관이 붓을 쥐고 기다리다가 오랫도록 이름을 부르지 않자 마침내 물었다.
어떤 사람을 수망으로 할까요?
윤원영은 놀라 깨어나 잠결에 대답하기를 고치! 라고 했는데 고치는 누에고치의 속명이다. 하점을 받은 이조의 하졸이 널리 고치라는 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 한 곳에 이르자 먼 시골에 비난한 선비로 고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윤원영 또한 감히 그 진위를 따질 수 없었다. 일사씨는 말한다.
윤원영은 권세를 독점해 마음껏 재물을 탐하였는 바 이는 새삼 드러내 밝힐 것도 못된다. 그런데 시명에 돌아가는 바는 비록 권신일지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으니 기이하지 않은가.
네, 여기까지.
와, 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윤원영이 받은 뇌물이 문에 가득해서 재산이 국고보다 많았다. 윤원영은 권력 담당, 정난정은 재력 담당으로 둘이서 조선을 그냥 홀라당 삼켜버린 셈이네요. 네.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나 됐을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 공평한 건요. 와, 윤원영이나 힘없고 가난한 백성이나 둘 다 똑같이 그냥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윤원영과 정난정의 최후가 참 비극적이었죠.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종은 윤원영과 정난정을 황해도로 유배 보냅니다.
네. 네.
이후 그동안 쌓아온 재과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동안도 저 핍박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네.
윤원영이 옛날에 네네. 그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짐독을 넣은 술을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그거 굉장히 독한 건데 한번 네. 마시면 그냥 즉사를 할 정도로
어머. 그래요?
그런 술을 만들어놨는데
네.
황해도에서 숨어서 이제 윤원영과 정난정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한 민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이제 군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네네.
그래서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윤원영은 그 짐독술을 정난정과 함께 마시고 거기서 자진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머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군사들은 윤원영에게 사약을 내리러 온 군사가 아니라
예.
군사 훈련하는 군사였다는.
아 진짜.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와 대단하다.
제풀에 그냥 제가
겁먹고. 그러니까 지가 무서워서 그냥. 사실 부정부패한 탐관오리가 윤원영, 정난정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아마 역사책 펴놓고 하나씩 이름 적어보면 베스트 50으로도 아마 부족할 거야.
네, 조선시대 유몽인이 본 세상의 모습.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아, 그러네.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건지.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오실게요.
그래요. 음악 한 곡 듣죠.
네, 장미여관이 부릅니다. 서울살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새해 고전일기의 첫 주제는 이야기로 읽는 역사. 이번 주에는 그래서 조선시대 민간에 떠도는 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유몽인의 어우야담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조선 명종 때 권력과 재력을 독점하며 마음대로 휘두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윤원형, 2번 정난정. 인터넷 라디오 반디나 50원 유료 문자 샵10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사회가 어지러우면 시험 제도도 어지러워지게 마련이죠. 인사, 청탁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요.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도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폐단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인물을 뽑는다는 과거 시험장이 어떻게 망가져 있었는지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덕 경진년에 무사시험을 보아 천명을 급제시키자 호사자들이 이를 두고 말했다. 무사가 소를 타고 가며 활을 쏘아 마치지 못하자 소를 멈추고 화살을 뽑아 다시 쏘았다. 시관소에서 저 응시자는 어찌하여 소를 멈추었느냐 라고 전령하자 소가 막 오줌을 누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묘당 의정부에서 가장 꼴찌로 합격한 자를 불러 지금 세상에서 무예가 너보다 못한 자도 있느냐 라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다음 시험에서 장원할 자는 저의 재주보다 못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명대답이라고 하였다. 만력 계사년 1593년 선조 26년에 영유 행제소에서 무사 200명을 뽑았다. 당시 나라의 금령이 엄하지 않아 공사의 노비 가운데 시험에 응시하여 몰래 합격한 이들이 있었다. 판서 이양복이 집에서 손님과 앉아있다가 종을 불러 응답이 없자 말했다. 고약하구나. 이놈이 피씨 과거 시험장에 갔을 것이다. 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해 겨울에 지금 임금 광해군이 동궁으로 황제의 명을 받아 전주에 나아가 있으면서 무사 500명을 뽑았다. 그때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을 가득 메웠으니 남도에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이 쌀 다섯 대로 급제를 산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아니 이게 무가라면
이게 참 정말 썩을 대로 썩었네요. 조선 중기 시대.
아니 이게 무가라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 쏘는 시험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거죠, 그거.
그렇죠. 근데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웬 소래요? 그 느릿느릿한 소 거기에다가 소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멈춰놓고 활을 쐈다니 이게 말이 야. 됩니까?
그리고 아이고. 쌀 다섯 대로 묵과 급제를 산 일이 있다.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하고 그 뒤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사실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이순신 맞아. 장군 빼고는 맞아. 조선 산하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네. 약해져 있었어요. 무과가.
와 대단하네.
무인들이.
네. 네.
창피하죠. 망가진 거는 이 네. 문과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다가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소변을 네. 보는 그 앞에 개구멍이 있었대요.
네네.
구멍 속에 실이 묶여있는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걸 살살 끌어당기니까 실 끝에 그 시험 과제를 적어놓은 컨닝페이퍼가 있었다는
어머,
거.
어머.
근데 그걸 적었더니 장원 급제를 했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아니, 전해지네요.
지금도 수능 시험 볼 때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합니까? 문제 유출되거나 부정행위 있었다고 하면 아마 수험생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건데
네.
그런데 조선시대 인재를 뽑는 과거가 이 모양이라고 하니까 과거 하나만 봐도 나라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겠네요.
조선시대 때는 또 신분 제도가 엄격했잖아요.
네.
아무리 똑똑해도 첩의 자식, 양인첩의 자식인 서자들과 얼자, 천민첩의 자식들은 과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시작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네.
조선시대에도 노비 출신으로 정승이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중종 때 정승을 지낸 반석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반석평이란 자는 재상가의 노비였다. 그가 어렸을 적에 재상이 그의 순수하고 명민함을 아껴 시, 서를 가르쳤는데 여러 아들, 조카들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혔다. 반석평이 조금 성장하자 먼 시골에 아들 없는 사람에게 주어 종적을 감추고 배움에 힘쓰며 주인집과는 통하지 못하게 했다. 반석평은 장성하여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드디어 과거에 급제해 재상의 반열에 올랐는데 겸손하고 공경하며 청렴 근실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다.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다. 주인집은 재상이 이미 죽고 그의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공궁하고 천하게 되어 외출할 때는 나귀도 없이 걸어서 다녔다. 반석병은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매양 초헌에서 내려 달려가 진흙탕길에서 절을 하니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 대부분이 괴이하게 여겼다. 반석평은 이에 글을 올려 사실을 실토하고 자신의 관직을 삭탈하고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의롭게 여기고 후하게 장려하여 국법을 파기하고 본래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예전처럼 하게 하였다. 또한 그 주인집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고흥 유 씨는 말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치우쳐 있고 작아서 인재가 배출되는 것이 중국의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 또 기자가 남긴 법전에 국한되어 노비가 된 자들에게는 벼슬길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일을 세우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3대의 성대한 법도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벼슬을 못하게 막는 것이 더욱 견고하니 사대부의 의론이 편협하고 또 배타적인 것이다. 반석평은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다. 몸이 법망을 빠져나와 조정의 대관이 되었으니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종적을 숨기기에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레에서 내려 한미한 선비에게 몸을 굽히고 또 조정에 알려 스스로 그 천한 자취를 드러냈으니 진실로 우리나라에 드물게 있는 미담이다. 그의 주인집 재상은 비단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통렬히 없앴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었다. 그 어짐이 있었기에 또한 사람을 알아보고 선비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네, 노비의 신분으로 벼슬아치가 됐다.
네네.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있었네요.
네, 역전 인생. 네. 극적인 드라마.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안 들추려고 하잖아, 과거를.
그렇죠. 근데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곱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몽인이 왜 반석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하긴 뭐 반석평의 주인집의 원래 재상이 네. 어렸을 때 반석평에게서 그런 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 그래서 종인데도 글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반석평 이야기를 끝내면서 유몽인이 조선의 신분제도에 폐해를 꼬집어서 말하잖아요.
네.
유몽인 본인이 사대부면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몽인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깬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흥유 씨는 말한다. 고흥유 씨는 말한다.
고흥유 씨.
네. 권재영 씨는 어디 권 씨예요?
저는 안동권 씨입니다.
권세권 씨.
아, 그게 이게 안동권. 한문으로 하면 권세권자를 쓰거든요. 예, 안동권 씨지.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안동권 씨는 말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동권 씨는 말한다. 참, 오,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나중에도 또 허균이나 박지원, 정약용 같은 이런 분들이 네. 인재의 고른 등용을 주장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편협하고 배타적이었던 그런 어떤 전통이
네.
이런 인재를 고루 등용하지 않은 것에서도 비롯된 것 같아요.
아,
유몽인 선생이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지금 태어난 우리는 참 행복한가요? 신분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공평하네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열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과거 시험이 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의 기운을 약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아우 진짜 어쩔 뻔했어요. 아무튼 어우야담 읽으면서 어제와 오늘이 또 겹쳐서 보여지네요.
네. 유몽인의 어우야담. 우리가 사실 교과서에서만 네. 들었던 제목인데.
정말 들추기 싫었던 책인데 이렇게 30 중반이 돼서 들추게 될지 몰랐어요.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하냐. 어우야.
어우야. 네. 네, 어우야담이 괜찮은 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펼쳐서 읽어보면은 네.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예, 또 우리가 역사를 외우는 것만으로 알 게 아니라 이렇게
맞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서 네. 직접 조선시대에 그런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깨우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어우야담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1일 수요일. 제목 어우야담. 야담 들판 야에 이야기 담. 말 그대로 들판의 이야기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양반 아니고 백성이다. 들판에서 뭘 하지? 농 갈고 밭 갈아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야담은 거친 들판에서 거칠게 살아온 백성들이 세련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말투로 들려주는 이야기다. 음식으로 치면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버리는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고 거칠거칠 질기고 그래서 오랫동안 씹어야 하는 산나물 같은 거친 음식이다. 예쁜 접시에 세련되게 다듬어진 요리가 아니고 다리 하나 부러져서 균형이 잘 안 맞는 나무상에 올려진 소박한 밥상이다.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받아 적은 유몽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려운 말 안 쓰고 사투리 그대로 두서없이 나오는 대로 감정 다 섞어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야담은 야생이다. 생방송이고 리얼이고 라이브다. 그런데 읽을 때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뒷맛이 왠지 씁쓸한 건 왜 그럴까? 400년 전 조선시대나 21세기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왜 그리 똑같은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왜 그리 변함이 없는 건지 어우야 어우야담은 지금도 생방송되는 리얼 버라이어티인가 보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드리고요.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베개에서 2주의 고전 어우야담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간신 문정왕후의 동생으로서 전임을 휘두르면서 매관매직을 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원영이죠. 윤원영.
네, 윤원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원영의 부인이 정난정이었어요. 저희가 그 보기를 드린 게
했던.
정난정.
그렇군요.
윤원영입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홈피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갑오년 1월 1일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수요일에. 네. 아 정말 오늘은 좀 계획도 세우시고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한 해의 계획을 좀 정리해 보시는 거. 예, 등, 배 이렇게 깔고, 배 이렇게 방바닥에.
작심삼일 될 네.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요.
네네.
저희가 저 동시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전일기 청취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입니다. 예. 참 많이 돌아가네요.
네. 많이
돌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